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자신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성을 많이 드러내냐, 성의 문제가 더 우선하는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도를 자기 뜻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성취의 수단이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고 좋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통로인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이방 종교에서 얻어내고 습득된 익히 길들여진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고 비비면서 자기의 손을 아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11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세와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쉽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이해합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밤중에 누구 집에 신방 방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또 상당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든지 한밤중에 한 사람이 이웃집에 찾아와가지고 잠자던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벗인데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갔다가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이죠. 친구가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떡을 빌려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사서 먹겠지만 그 당시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전박대는 할 수 없고 물회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찾아와서 떡 세 댕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웃사람이 지금 불구가 아이들도 지금 누워있고 대문도 닫혀있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떡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얻으러 온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국 야밤에 일어나가지고 떡을 달라는 그 사람에게 떡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통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기본적인 비유에 대한 비유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오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고집에 못 견뎌하시고 그저 목을 메면 할 수 없이 인간들의 간구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지요.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끈질김과 고집에 넘어가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아, 주려면 처음부터 주지. 그렇게 막 끈질기게 목을 메고 간구한 다음에 주시는 분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아주 인색한 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이해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한 성인들 중에 자녀들이 끈질기게 무조건 요구하면 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우리 지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무조건 끈질기게 뭐 달라 그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는가? 네,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요구해도 타당하면 들어주지만 옳지 않은 것을 아무리 끈질기게 간구해도 부모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도응답을 생각할 때 기도응답의 관건은 인간 편에서의 자세와 태도에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과 관용, 궁일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유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으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비유를 유심하게 세심하게 읽지 않고 일반적 선입견으로 또 일반적 본인들이 들어왔던 그 설교의 내용 이런 것으로 이 비유를 그냥 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모든 경우는 다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들이에요. 대답은 다 아니라는 질문을, 아니라는 대답을 예상하도록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한번 14장, 누가 보면 14장 5절을 찾아보세요. 누가 보면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돼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아들을 우물에서 끌어내지 않는 것을 과연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유진이? 유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물에 빠져있는 유진이를 끌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진이는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5장 4절로 가보시면 또 역시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사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었을 경우에 99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느냐? 한 마리 뭐 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면서 그냥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군데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라는 이런 관용어로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비유는 이렇게 물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밤중에 친구가 온 거죠.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만약에 도움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워가지고 지금 문도 닫혔고 아이도 지금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도무지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터키나 혹은 중동 지방에 여행을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터키를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 가서 손님으로 혹시 환대를 받아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동양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이 문이 잠겼고 아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은 동양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풍습으로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중동지방 사람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합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자기 개인의 가정의 손님이 아니에요. 그 마을의 그 성의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때 요한이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저 마을 전체를 다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했죠. 그죠?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뭐 사도 요한이 그 성 안에 있는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할래 하지 않을래 그걸 다 여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저 성을 멸하려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몇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곧 그 성 자체,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자신들을 푸대접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의 표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공동체 의식이 충만했죠. 그래서 마을에 어떤 애경사나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은 마을 전체 일이지 그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 가정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을의 영광이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 결국 이제 이런 당시의 동양적인 문화, 사회, 특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왔는데 밤이 늦었고 문도 닫혔고 아이는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문 7절 마지막에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요구대로 줄이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소용대로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용대로는 말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가 필요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수준만큼이 아니라 그가 필요하는 만큼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비유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누가라는 것은 부정적인 질문을 예상케 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대답을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케 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구차한 이유로 야밤이고 문은 닫혔고 아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떡 못 빌려준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비유를 부르짖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들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번역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번역한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간청함, 끈질김이라는 뜻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동양인의 풍습을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웃집 사람을 찾아오면 끈질기게 문을 막 말도 안 하고 막 문을 두드리기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름을 부르겠죠, 그죠? 예? 뭐 김씨라고 부르든지 누구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어디 그 문을 두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밤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문을 누가 쾅쾅 치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누구야 부르면 아 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이 비유 자체를 살펴보시면 이웃집 사람에게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눈을 닦고 봐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 그런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초청을 받은 그 주인, 그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막 누가 가서 두드렸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계속 두드려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바 떡을 얻어내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그 번역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따라 나오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익숙하니까 앞에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런 사정을 들은 사람이 옆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떡을 달라고 막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얻어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제대로 읽지 않고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에 그냥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창피한 줄 모르고 창피할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간청하면 들어오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말은 찾아온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고 지금 밤중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공동체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빵을 구하러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밤이고 문이 닫혔고 아이가 누워있으니 못 준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차한 변명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말은 번역하자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어제 이씨 집에 가가지고 내가 떡을 달라 그랬는데 응? 야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아이가 누워있어서 떡을 안 주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이웃의 요구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줄 바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되죠? 그렇게 못 인정한 사람도 다급하게 간청하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들어줬다면 하물며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단지 하나님은 창피 안 당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를 채우시기를 늘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도 잘 보시면요.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준다. 이는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기운이 기훈이가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 그러면 왜 엄마 아빠가 들어주느냐? 기훈이가 막 앵앵거리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늘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소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분이 얼마나 선하고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런 예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 애타게 부르짖고 막 부르짖으면 얼마나 뜨겁게 얘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병원에 가면 말이죠. 호흡이 얼마나 되는가를 시험하는 거, 후 부는 거 시험했죠. 공 두 개 올리면 공 세 개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저놈이 얼마나 세게 강구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평균 80 올라오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인색한 분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분이세요? 물론 기도하는 우리 편에서 인내와 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열심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애타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김에 못 이겨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위해서 먼저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주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2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패하고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관계 문제이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담요 싸질머지고 철야기도 하고 뭐 부르짖고 뭐 작정기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 조국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 신앙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알리는 방편도 아니고 기도 응답을 얻는 목을 조르는 수단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면 그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어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이 드러난 것이지 내가 간구하는 바를 얻어내는 관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근거도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근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뱀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두세 살 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시는 것이죠.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달라고 때를 써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근거도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근거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집 나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요약하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는 말은 실제로 찾아온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누워 있었던 사람, 잠자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 안에서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풍요롭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 여러분들에게 또 오해하는 비유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른 비유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면에서 비유를 좀 자세하게 제대로 읽고 앞뒤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오늘 본문대로 뭐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라는 이 말씀을 찾아온 사람이 막 부르짖어서 때를 써서 들어준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 전체를 심각하게 뒤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귀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 편에서 안타깝게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에 누우셨던 사람이 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아이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 구차한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응답의 관건이 아니오 하나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도응답의 관건이오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관계성 안에서 기도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나가게 하시고 때로 오래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일 뿐 그것 자체가 기도응답의 관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충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